조영조 목사님께서 말씀.
자, 수고하셨습니다. 찬송 부르시는 모습이 너무 밝고 행복하게 보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은 셈인데 하나님 아직도 살려주셔서 여러분과 만나게 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십시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이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삶을 보면 다 품꾼처럼 삽니다. 품꾼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뭘 얻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신은 내게 뭘 해주겠어요? 부부간에도 그와 같은 원리로 살아갑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사랑했는데 당신은 내게 뭘 해줬느냐. 그 싸움하기 시작하면은 당신이 뭐 해줬다고 서로 행위를 막 지적하면서 섭섭하고 안 좋다는 얘기를 막 드러내면 이제 듣는 순간부터 화가 팍 풀어나가면서 상상하지 못한 모습들이 막 보이죠? 남자들은 폭력이 나가고 여자는 약하니까 입으로 막 여러분 폭력보다도 악한 말이 더 상처를 준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내가 이쪽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폭력해도 괜찮단 말이 아니고요. 그 폭력의 시작은 뭐였냐면은 대가가 없다는 거죠. 품꾼처럼 살아온다. 하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품꾼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아들과 딸이고 자유롭고 복된 세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입히실 때 내가 잘할 때만 은혜 입히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고 악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그게 겸손이라면 나 같은 자가 무슨 축복을 은혜를 구할 사람입니까? 하지만 은혜 빛이 없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착하고 잘한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악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사울 시대에요. 사울은 너무너무 착해요. 생기기도 잘 생겼고요. 아마 미스터 이스라엘 뽑으면 1등일 거예요. 다윗은 못났어요. 약하고 집안에 큰일 시킬 때도 아버지가 다윗을 빼놨어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너는 양이나 지켜. 다윗은 또 어리지만은 크게 기분 나빠갖고 나는 뭐야? 그러면서 힘이 없으니 할 수 없이 들에 나가 양을 치면서 나름대로 자존심 상한 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도 하고 신세 타령도 하고 에이 뭐 내 인생 참 보잘것없다. 내가 막내로 태어나서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무시를 당하나. 그래서 불피리를 만들어서 삐리리 불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탄스러워서 위로하려고 하는 소리였어요. 그러다가 그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를 이상하게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사무엘 선자가 찾았어요. 다윗 불러오너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 못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무엘 선지자야. 예. 너 외모 보지 말고 나는 중심을 본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나고 똑똑한 자를 왕으로 세우면 그럴듯하죠. 우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라.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세계에서는 다 버리시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이지만 벌써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못난 자가 되십시오. 아멘? 얼마나 우리는 잘난 채 했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 못나서 하나님 앞에 굴복된 자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마음들 높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마음이 겸손해. 여러분 이유 없이 여러분 두 번 세 번만 믿음 없다, 육신적이다, 악하다, 고집쟁이야. 여러분 두 번까지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에서 훈련 받은 사람 세 번까지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나는 두 번째 들어오면 성기려고 말았어요. 참다가 폭발하더라고요. 너는 뭐야? 자매님들 청소하다가 한마디씩 왔다 갔다 하면 두 마디 좀 듣듯하더만은 성질나니까 걸레를 방바닥에 집더니 네가 잘나서 얼마나 똑똑히 잘났어? 지 나보다 늦게 구원받은 것이 캐삼서. 예전에는 둘이 제가 싸우다가 옆에 자매님 또 누구 편들어주네. 아이고 자매 나도 보니까 너는 또 뭔데? 아 이러면 교회에 내가 진짜 보기 싫어서 못 오겠네 하고는 짐 싸주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다 높게 형성된 사람이에요. 사단합니다. 마음이 높으면 말씀을 받을 수 없다. 마귀는 그걸 노리고 무슨 조건을 통하든지 우리를 높여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냐면은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뭘 했으니까 대가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들으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했지만은 네 창고가 넘치나 안 넘치나 봐라 그랬죠. 여러분 11절 넣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셨습니다. 내가 수고한 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남은 삶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걸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그 표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 것은 지금 현재 감사 마음의 표현이지 11조를 드리면 부자 되게 할 거야. 하나님 내년에는 천만 원 드리게 주옵소서. 그 속에는 내년에 뭐 얼마나 벌기를 바라는 마음? 1억 벌기는 마음이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11조일 때 그런 마음을 섞어서 들었다면 이 시간에 그 계산을 빼내시고 하나님이 이번에 이달에 내게 이렇게 먹을 걸 주셨다는 쓸 물질을 주셨다는 것만을 감사하면서 장례돼서도 오늘도 은혜 입지만은 계속해서 은혜 입을 수밖에 없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리시기를 바라요. 이건 꼭 11조를 내라는 강조 시간이 아니고 마음을 낮추자. 계산하지 말자. 품꾼으로 살지 말자. 제가 이제 교자다 보면은 진짜 막 어려워서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구원받고 교회에 있은 지 20년 됐거든요. 30년 됐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 초창기에 나도 진짜 어려웠지만 물질로 드리고 예, 참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근데 내게는 뭐가 좋았어요? 우리 아들 삐뚤어지고 애딸 삐뚤어지고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많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 섬겼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다 재앙도 넘어가고 복을 받는 이게 맞습니까? 나 이상 더 이상 신앙 하기 싫어요. 불신이에요. 이제 나 교회 그만두기로 지금 작정했어요. 그래도 마지막 그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의 세계는 그 표는 대가를 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일하는 자에게 싹수로 여기는 큰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로 있을 때에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는 배도 건물도 가족도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 때문에 장모가 열병 나쁘세요. 저는 배서방. 집안 놔두고 또 쓸 것이나 모아놓고 가면 말도 안 해. 저 나사렛 예수 사람들 다 이단이라 가두구만. 뭐에 속아서 저렇게 따라가갖고 아이고 속 터져. 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딸의 장래도 걱정스럽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뭔 병이 나요? 열병 나죠? 뚜껑 열려갖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 원수처럼 여기고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집으로 가자. 예.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앞세워서 그 집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쳐다보도 안 하고 보기 싫다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가서 소를 잡아주시더라고요. 소를 잡는 순간 열병이 떨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바뀐 거라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네요. 우리의 구세주시네요. 우리 사회가 예수님 따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수종 들더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배와 금을 가족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다 뭐 인정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 우리를, 지금은 그래 안 합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이단이라고 막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맞다, 이건 진리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최근에 구원받은 형제매들이요. 2, 3년 전에 구원받고 핍박받던 형제매들 혹시 이야기 들어보세요. 어떤 자매는 구원받고 교회 오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가 그 이단 교회 잘못해서 그 말 듣고 못 가게 하는데 자꾸 가니까 한 번은 딱 잡아갖고 방에 끌고 와서 머리를, 그 예쁜 여학생 머리를 딱 깎아. 그래도 수건소 가니까 그 다음에는 묶어놔버려. 그러면서도 교회를 나왔어요. 지금은 그런 핍박들이 인권이란 문제니 뭐니 해갖고 없어요, 거기가. 그 대신 여러분 마음이 무뎌지고 교만해지고 복음의 귀한 것이 안 들어오고 결국 사단의 역사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교회에 섰는데 나타난 현상은 여러분이 원치 않은 것이 너무 나타날 때에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품권을 사는 사람 태도예요. 예수님, 나 다 버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와야 된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미워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할 때에 베드로가 그 말을 이어서 주님, 난 다 버리고 왔습니다. 이제 나에게 뭘 주려 하십니까? 뭘 주려 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뭔가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얻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육신을 위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육신 원수로 여기시고 그 육신에다가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세우거나 심거나 복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세계가 사단이 역사하는 터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 아들과 딸로 살려면 여러분 육신으로 말미암는 세계가 끝나야 돼.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그 세계를, 이사야에게는 생각을 버리고 계산하는 생각,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게 뭘 주시라 하십니까? 이런 대가적인 생각, 또 자기 판단, 내가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 이런 모든 세계를 생각이라는 단어로 다 포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그걸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 6장 5절에는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육체가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육체를 주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육체의 욕구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살아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육신을 위한 세계가 와버린 거라요. 영혼 죽었습니다. 그래 육신에다가 뭔가 채우려고 해요. 육신이 잘 살아보려고 하고 육신이 편해보려고 하고 육신이 높임을 받아보려고 육신이 존경을 받아보려고 내 육이라는 세계가 이 세상 그래 살아갑니다. 그 대통령이 되면 가장 행복하려고 생각하고 그냥 대통령 출마해서 대통령 곧 이제 선거할 겁니다만은 서로 대통령이 되어보겠다고 막 나온 거예요. 그 육신의 욕구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됐다 갑시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냐 그 말을 할 거예요. 대통령자는 반일방석 같음이여 누가 알아겠어요 그걸. 그걸 말하면서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당하고 말잖아요. 그럼 날 보고 아이고 노목사님 그 대통령 되세요 하고 나를 막 모시고 가면 내가 가볼까? 그러겠어요? 안 가겠어요?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면 누가, 혹시 그런 길이 열려도 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아들 박영호 목사에게 교제하실 때에 영구가 혹시 너를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장관시켜도 가지 마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너를 교수로 살아라 해도 하지 마라. 누가 너를 부자 만들어줘도 하지 마라.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그리고 대가를 구하지 말고 복음 전하면서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자체가 복으로 여겨라. 아만 안 하시네. 사도 바울이 대가를 바라다가 변했어요. 회개했어요. 내가 하늘에 가서 상급 탈 것 있겠지만 나 그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멸시 천대받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늘 그러다가 이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구나. 육신이구나. 딱 끝내버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사는 자체가 복이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도 행복이고 죽는 것도 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들과 딸의 모습이지 품꾼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 비유를 들어 얘기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품꾼을 들여보냅니다. 너희들 다 당신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한 데나온을 주겠소. 너무 고마워하고 다 달려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럴 일을 시작할 때에 오늘 해질 때 얼마를 받을 것이다? 같이 얘기합시다. 얼마를 받을 것이다? 한 대를 받을 것이다. 세 시간 후에 또 주인이 밖에 나가더라고. 또 놀고 있는 사람, 아, 당신들 일자리 없습니까? 예,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아, 예, 고맙습니다. 값은요? 상당히 내가 줄이다. 한 대는 말 안 했습니다. 상당히 줄이라. 계산하죠? 우리가 세 시간 일 못 했으니까, 세 시간만 제하고, 다섯 시간 일만큼, 여덟 시간에는 다섯 시간일만큼 돈을 주겠지. 여섯 시간 후에 가세요. 또 있어요. 들어가시오. 상당히 주겠어. 또 세 시간 후에, 그 다음에 일 마감 한 시간 전에 나가서 그때까지 일감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 그대는 어찌 놀고 섰느냐? 나를 속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들어갈 수도 없고 오늘은 돈 벌지 않으면 안 돼요. 집안 식구들 애들 굶은 지가 사흘 됐고 오늘은 어쩌든지 일을 해서 돈 몇 푼이라도 벌어야 해요. 보단에 들어가시오. 내가 상당히 줄이다. 할 시간 밖에. 예, 고맙습니다. 내일 약속하시겠습니까? 오늘 한 시간 일. 오늘 내가 한 푼 안 받아도 내일 일터가 마련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라고. 이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다 모이시오. 수고했어요. 얼마를 받을까?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은 받을 돈도 없어요. 여러분, 대가를 받을 만한 시간이 아니었죠? 혹시 내일 와서 일하시오. 그것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서 주인이 종을 시켜서 하루 종일 일해야 줄 한 대나를 딱 주는 걸. 아니, 착각 아닙니까? 오, 이거 계산 잘못하면 저는요, 한 시간만 일했는데요. 아, 받으라고. 다 주는 거라고. 일의 대가입니까? 은혜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일해놓고도 감사합니다. 내가 한 수고 아니고 주님이 입히신 은혜입니다. 그럴 수는 없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 모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시간 일하는 사람이 또 와서 일한 못한 만큼 제약이 있지만 또 한 대를 다, 아니 이거 받아도 되겠습니까? 아, 내가 주는 거라 받으라고. 그도 고맙습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생각, 아, 저 하루 종일 나하고 똑같이 주네. 생각이, 이게 생각이 나옵니다. 나에게는 좀 더 주겠지? 여러분, 그 생각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죠. 당연하죠. 그런데 보니까 다 똑같이 한 대를 주거든. 또 계산이요. 그 나까지 저렇게 주겠네. 벌써 속이 상했지 않거라. 그래 보기만 해봐라. 딱 독한 망고 펌전에 칭찬대로 딱 주거든. 불평하더라고요. 주인이여, 당신 나쁘다고. 왜? 하루 종일 수하고 땀 흘리고 일한 사람이 한다는, 일한 것도 없는 사람에게도 한다는, 이거 말이 됩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거 불공평하죠. 불신입니다. 주인이 뭐냐? 당신 것 받아가시오. 내 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주는 건 내 뜻이요. 내가 악하다고 말합니까? 악하죠? 그러고 탁 끊어. 자, 여기서도 품꾼으로 사는 사람하고 은혜와 생명으로 사는 사람 구별이 되죠? 여러분, 20년, 30년 교회 안에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거요.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뭘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있었고 헌금도 했고 전도도 같이 했고 수고도 많이 했는데 그 수고도 여러분이 할 수 없었어요. 믿음 없지만은 하나님 여러분을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대가를 바랄 거 있어요? 이렇게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수양회도 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예수만 믿으세요. 예수만 믿으면 죽을 병도 낫게 되고 죽을 자도 이미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 믿음으로 사신 그 간증을 하시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하고 믿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종이 세워진 자체가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복되고 행복한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나 육신적인 거나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버리면 말씀이 능력이 안 됩니다. 왜 능력이 안 되냐면은 여러분 생각으로 제조해, 여러분 생각을 더해버리면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사단이 역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말씀을 믿되, 여러분이 안 된다, 될까? 여러분 인간의 이론이나 생각을 악한 것으로 딱 여기고 비우고 안 됩니까? 아, 어려운데요.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은혜로 살게 되면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요.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일하십니다.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믿는다 그 처음보다도 그 불행의 자리에서 일어서 버리더라. 문둥이가 더러운 그 세계 사람도 진짜 불행하고 저주스러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날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주님께 딱 넘기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깨끗을 받아라 하시면서 그 문둥이의 손을 딱 대시니까 즉시 문둥병이 깨끗하게 물러가고 성한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침나는 여건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문둥이 깨끗한 것처럼 38년 병자가 낫는 것처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한없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생각으로 한계를 만들지 마세요. 여기까지 됐지만 여기는 안 돼. 그런 악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시다. 나를 어떻게 알랴? 나를 지으신 예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교만한 것도 아시고 불신 것도 아시고 또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사단에 속고 있는 것을 문제를 낸다면 우리를 사단에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만이 문제라면 물론 사단의 작품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낮춰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도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만들었지만 불신에 꽉 차 있지만 그 세계를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겠어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번 수양회에 그런 은혜를 여러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끼어들면 사단이 역사해요. 믿음에 통과가 안 돼요. 아무리 믿어도 믿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생각을 보태갖고 믿을 때에 믿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고 원망만 해요. 제가 40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학교 교사로 있었어요. 호화로운 교회 집사로 장로 피택 선거를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를 분쟁을 일으켜서 나를 이미 구원받은 우리 아내, 제 아내가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핍박하다가 교회와 싸움이 되니까 이제는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가려다가 제 아내가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쳐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를. 죄인 없나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그가나 무장을 허가서 보니까 십자가에 다 무너져 버렸대요. 의인 여기 있다 하시더라고. 야, 이게 진리구원에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라 그러고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교회들 누가 무심해도요, 이렇게 멋진 건물에다가 하나님 진짜 엄한데 마음 쓰지 말라고 다 하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83년대에 구원 받을 때만 해도 우리 전국 교회는 10개 안 됐어요. 수양회 모이면 200명, 300명, 단체 사진 찍었어요, 전체를. 복음이 창대하게 된다는 종의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목사님 그 믿음을 받으시고 형편과 절도를 안 바꾸고 외롭고 힘들지만 걸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멋진 선교회로 키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원받고 우리 교회 딱 들어오니까 진짜 초라마국간이라 쓸만한 사람은 하나도 뭐 전부 다 실망, 고통. 그래가지고 누구 표현으로 시금치 도본 대천원 같은 사람은 다. 정말 그랬어요. 근데 내가 좀 똑똑하더라고. 아, 그게 내 문제였어요. 나도 시금치 도본 쓸만은 돼야 되는데 나는 뻘뻘 살아갖고 소금도 안 치고 막 잔치하고 막 그랬다가 한 2년 있다가 아이고 이러면 교회 구원은 좋다마는 속상해 못 살겠다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갔다가 석 달 만에 또 성령이 역사해서 천국 가면 너 뭐하다 왔냐? 속상해서 안 갔어요. 야, 그만한 내가 세운 교회인데 그것까지는 또 발견했어요. 그러면 꾸역꾸역 있는 사람들은 너처럼 속상해 그 속 안 상해나 다 상할 수도 있지. 하, 이건 내 생각이냐? 그래서 생각이랑 보따람 싸운 적이 있어요. 형제 때인데. 그래서 한강에다가 광주 살았던 광주 금강에다가 확 던져버려. 그리고는 교회 돌아왔어요. 형제님들이 나를 아신 분들은 아이고 또 몇 조금 가나 뭐 저러다가 또 언제 헷가다가 또 떠나나. 우선 제 아내도 그랬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교회에 섬기고 싶더라고. 자동차가 없었어요. 개인으로 차를 사고 운전한 것은 생각도 못한 시대예요, 그때. 자전거. 우리 집에 자전거도 없어. 어디 가려면 이웃집 자전거를 아시죠? 나는 가차만 우리 엄마, 어머니한테 자전거 좀 빌려주라고. 자전거 타고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남의 차 얻어 타면 너무 고맙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 안 하더만은 남의 얻어 차 타면 그렇게 고마워 그랬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이제 광주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차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동차, 승합차 살려면, 봉고차 살려면 그 당시로 야 500만 원, 그 당시에서 500만 원 줘야 합니다. 그때 제 월급이 한 달 40만 원이거든. 40만 원인데 500만 원이니까 약 한 3천만 원 지금 시세하고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자동차 사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미쳤죠.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차 삽시다. 예, 그럽시다. 근데 물질 없어요. 제가 다는 못하고 100만 원 할게요. 여러분 100만 원, 한 달에 40만 원, 100만 원이면 두 달 반 월급이잖아요. 약 한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빚내서 했어요. 여러분 왜 차 사려고 한 줄 아십니까? 품꾼이 계산이 되었어요. 내가 그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폼 잡으려고. 그때 운전만 해도요 대단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운전하고 다니냐. 혹시 운전 연수하고 계시면 지금 운전 잘하는 분들 존경스럽죠? 왜 아직 대답 안 하죠? 그래 이제 운전한 꼴을 내가 생각하니까 다 모자라고 친구들고 아, 너 운전하는 잘 하면서 이제 근데 만일 차를 샀을 때 운전자를 날 안 믿고 다른 사람 맡기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머리야 뭐 너가 돈 대서 살았는데 품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를 비밀리 이제 내가 이제 말 안 하고 이제 내가 운전면허를 다 따려고 이제 시험 보러 갔어요. 공부해갖고 우리 시험을 그래서 뭐 80점 이상의 합격인데 80점 겨우 합격하면 우리 제자한테 부끄럽고 100점으로 늘 점수 났다고 기합 주고 했는데 내가 이제 점수 따야 되잖아요. 그래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컴퓨터 사인펜 나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컴퓨터 사인펜을. 그리고 제 아이들 책상에 보니까 사인펜이 있더라고. 검정 색깔로. 야 이건 뭐 사인펜이네 하고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데 그 시험관이 많이 사인 속으로 사인펜도 한 번 사인 어디 있다냐 그래요. 나는 안 들렸습니다만은 혹시 컴퓨터 사인펜 아니고 수동 사인펜 가져온 사람 바꾸세요. 지금도 바꿔줄게요. 그랬는데 나는 컴퓨터 사인펜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사인펜 다 된 줄 알았어요. 복음을 모르면 똑같죠. 내 생각으로 그냥 다 일축하고 살았어요. 드디어 시험지가 왔어요. 잘 공부하는 거면 착착착착 다 찍었죠. 검정색으로. 보니까 내가 다 제일 일찍 맞췄더라고. 그 뭐 어떤 사람은 끙끙거리고 난리인데 상당히 영리해. 이 정도로 뭐 하고 이제 다 나와서 느긋하게 쉬고 있는데 드디어 시험지 이제 채점지가 와서 붙더라고요. 느긋하게 뭐 합격이야 뭐 몇 점으로 합격했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떨어지는 그 상관없잖아요. 하여튼 또 떨어졌다가 하고 다섯 번 떨어졌니 하고 막 난리인데 내가 다 올라간 다음에 가서 보니까 내 이름이 있는데요. 몇 점이지 보니까 0점이라.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밖에 나와서 계산한 게 두 개 틀렸더라고. 재산도 90점, 95점은 돼야 되는데 0점. 막 쫓아가려고 30. 아니 왜 0점이냐 그러니까 날 보고 사인펜 좀 봅시다 그래. 세상에 이거 갖고 하니까 컴퓨터가 읽어내지를 못하지요. 이게 바로 수험 사인펜이에요. 컴퓨터 사인펜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컴퓨터가 답을 읽어낸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명언 했어요. 아 실력은 실력 아니냐. 다시 시험 보면 안 됐냐 그러니까 15일 후에 다시 보래요. 대통령 아들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통령 아들도 안 된다는 내가 뭐 고집병은 날 알았다고 15일 후에 다시 시험 본다고. 15일 후에는 내가 막 컴퓨터 사인을 살폈어요. 집에 있는 것도 내가 못 샀어요. 바로 그 시험장 바로 앞에 파는 가게에서 컴퓨터 사인펜이냐고 두 번, 세 번 묻고 그리고 가서 이제 했는데 96점으로 합격했어요. 여러분 컴퓨터 사인펜의 성품이 뭐였냐면 그 속에 색깔은 검정색이지만은 그 속에 탄소가 섞어 있습니다. 탄소. 탄소는 빛을 통과 안 시켜요. 그러면 컴퓨터 사인할 때 빛으로 채점하는데 빛이 통과 안 되니까 거기에 정답에 거칠어지면 점수가 나오는데 저는 반대로 말하기를 내 생각을 못 버리고 거기다가 끼워놓고 억지로 믿고 살면 하나님 앞에 다 죄로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정말 말씀만을 믿고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살면서 망했구나 그걸 좀 들은 대로 이제 회개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말고 하나님 세운 종이 예수님만을 믿으세요. 나는 내 생을 한때는 19살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았지만은 그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로 정했습니다. 죄사함받고.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내 몸이 나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말만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가면서 살아가셨습니다. 행복하시죠? 자, 종이 그 믿음으로 우리 교제될 때에 여러분 듣기만 하면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일어나신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23절을, 24절을 한번 봅니다. 24절. 24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나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어떤 아들은 죽었습니까? 똑같은 한 사람인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불평한 아들, 아버지를 무시한 아들, 집이 싫은 아들. 여러분, 부잣집의 둘째 아들인데 그게 은혜가 안 되고 막 불편스러웠어요. 형님도 싫고 또 아버지도 싫고 간사방은 싫고 언제 내 세계를 만들어가냐. 저 형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내 세계를 이루기가 쉽지 않구나. 불평하면서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해하고 생각으로 살았던 둘째 아들. 자기 생각을 따라 잘될 것에는 계산하면서 사는 인생. 아버지를 불신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교만한 그 아들. 그건 악한 영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걸 어떤 교제로도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고생해봐야 해. 네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얼마나 좋은 일을 네가 발견해야 돼. 너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 걸 알아야 해. 그래서 다 조서락 보냈어요. 아버지는 압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나를 떠나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서 그런 사단에 이끌려 받고 있는 게 고번이는 모르죠. 얼마나 고통이고 주어주고 괴로울 것인가. 지금쯤은 돌아올라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목사님은 우리 전도자 믿음으로 함께 복받기를 바라시는데 어느 전도자는 자기를 높이 세우고 자기 역할을 높이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나를 부대접하고 믿음 없다고 처발리고 하면서 시험 들어서 나가서는 목사님을 대적하고 그런 참 많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그건 정해진 길이지 않네. 돌아와라. 더 어렵기 전에 돌아와라. 목사님 기다리시면서 때만 되면 전화하시고 그렇습니다. 주의 마음이더라고. 둘째 아들이 가서 잘 됩니까? 망합니까? 잘 될 수도 있습니까? 절대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고 사는 사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잡혀 사는 사람은 축복됩니다. 간단한 세계예요. 정해진 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세계는 그런 세계로 정해졌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면 집회증, 탄가루가 호흡으로 폐에 박혀서 폐병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 세계예요. 그 세계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면서 하수 먹고 살려니까 알면서도 일을 합니다. 많은. 할 수만 있으면 그거 놔버려야 돼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 아들이 나는 주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결과가 이거구나. 이러리라고 말씀해. 왜 내가 그 말을 못 받아들였던가. 내가 이제라도 가자. 내가 여기서는 내가 뭘 해도 망하는구나. 회개입니다. 이제 돈을 벌어서 자본을 만들어서 이제 또 장사를 해야지. 그러다가 주려 죽는구나를 보니까 죽는 것밖에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 가자. 아버지가 날 받으실까? 내 죄가 너무 큰데. 그래서 죽는 것보다 아버지께 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아들 아니면서도 나보다 더 복된 삶을 사는구나. 아버지의 양식을 먹고 사는 품꾼들. 나는 다 누릴 수 있는 아들인데도 나는 건방져서 교만해서 육신적이어서 사단에 잡혀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됐구나. 나는 주려 죽는구나. 이제 아버지 가자. 자기 악한 행위가 보이니까 정죄가 됩니다. 나를 받으실까?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형님도 저놈이 왔어. 쫓아내십시오. 그것까지 들려오는 거라. 누가 그런 적도 없는데 혼자 막 생각을 해요. 그래도 가요. 아멘. 그래도 가요. 생명을 향하여 갑니다. 또 생각을 따라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하늘에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아들로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아들로 받아주란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네요. 다만 품꾼으로만 받아줘도 살겠습니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일어나서 한 발짝 뛰는데 힘이 없어서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데 어떻게 걸어갈 수 그때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다렸다가 땅에 쓰러기 전에 와서 잡아주시더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힘으로 탁 데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내가 아들로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들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으로 보소서 그 말을 하려는 아버지가 말을 딱 막아버렸다. 여봐라, 종들을 부르소. 목욕 시켜라, 좋은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 신겨라, 살린 소를 잡아라. 여러분, 아버지는 품꾼으로 맞이하길 바라십니까? 아들로 맞이하길 바랍니까? 자, 아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아버지 품 안에,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이 세운 종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받고 교제하고 마음 나누고 같이 수고도 하고 여러분 그 삶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까? 전도한 사람 해서 교회 앉히면 뭘 의식합니까? 저 형제님 자매님 진짜 믿음 있네. 야 훌륭하다. 그걸 대가로 생각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도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한 사람, 두 사람, 열 사람 많잖아도 여러분 마음은 무익한 종입니다. 어찌 이런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품꾼은 그리 안 돼요. 아들이라야, 자녀라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세웠던 아들, 마음의 세계에서 죽었다. 그리고는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이제 아버지 앞에 은혜 있고 감사하고 생명으로 살고 자유롭고 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끝내십시오. 작은 아들 같은 그 건방진 마음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끝내시고 아버지가 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너는 죽었다 살아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간증을 하십시오.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은혜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 세계로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삐뚤어져서도 여러분이 고치려 하지 말고 회개입니다. 버티지 말고 주님께 넘겨놓으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면서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서 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 구원 받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겨놓으면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남편 아내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교함께 하게 하실 줄 믿고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복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어제 얘기했어요. 내가 은혜로 세계 안 가고 오셨고 좋은 경치 안 가본 적이 없다. 다 좋았지만은 한 사람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것만큼 즐겁고 아름다운 세계는 없었다. 그래서 행복하다. 간증 들으셨죠?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시려면 여러분들이 금년에 꼭 복음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쳐서 교회 행할 때에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처럼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목사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빛을 삼아서 땅끝이 여러분 이우실 것입니다. 구원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이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행복한 세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낳은 기쁨처럼 여러분이 복음 증거해서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한 사람이 구원 받을 때에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멘. 저도 이제 복음 전하고 특히 이제 우리 사모님들 교제하라고 명하셔서 너무 한계에 부딪힌 분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게 돌아온 건 이것밖에 없단 말이냐. 다 마음 상하고 막 이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그 사모님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딱 들어오면요 순간 마음이 변해. 야, 내가 매어 살았구나. 이렇게 예수님 일하시는 나는 그것도 뭐 내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말씀에서 딱 벗어나면서 즉시 행복에 접어버리시더라.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제가 행복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일일 교제했는데 벗어나고 행복하게 너무 저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내가 목사님 교제케 한 것은 목사님 행복해 하려고 내가 교제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복음을 구원받는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님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삽니까? 여러분 대가나 시험 들어가나 하지 마시고 지금 믿음 없어도 어려워도 우리 이렇게 함께한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